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일 한국 언론은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3월부터 입주 기업 피해 실태 조사를 했으며 이번 주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도했습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여 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생산 설비, 완제품 등 피해는 미화 68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하자 북한은 하루 만에 공단 폐쇄와 한국 측 인원 추방, 공단 내 한국 자산 전면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번 달 의결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영국 재무부가 20일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신용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프로그램에 기여한다고 결정한 북한 내 사무소, 자회사, 은행 계좌를 폐쇄해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 은행을 상대로 한 합작 법인들과 소유 지분, 외환 결제, 제휴 관계들도 청산해야 합니다. 또 새롭게 북한의 지점, 사무소, 자회사,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합작 법인, 출자, 외환 결제, 제휴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이 밖에 현재 참여한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심이 들면 즉각 금융제재 이행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은 무장단체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인 물라 아크다르 만수르가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만수르가 전날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달반딘에서 오후 3시 45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실도 20일 성명을 내고 아프간 정부가 만수르의 운명과 관련한 작전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21일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대의 무인기가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아흐마드 왈 마을의 남서부로 이동하던 차량을 공격해서 만수르와 남성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2일 만수르는 미군과 아프간 정부군, 아프간 민간인의 직접적인 위협이었다며 만수르는 아프간 평화협상도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20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 겸 외무장관을 만나 미국은 미얀마에서 벌어진 민주적 정권교체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압승하고 지난달 미얀마의 반세기 만에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의 추가 제재 완화를 위해 미얀마가 계속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현행 미얀마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7일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 관련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2일 이란을 방문합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지난해 핵합의를 맺은 뒤 1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됐고 국제사회가 다시 이란과 관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모디 총리가 이란의 항구 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는 항로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인도는 또 이란의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23일은 대체로 맑다가 낮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흐려지겠으며 평안남북도와 황해도는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북한의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 아들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들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대화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트럼프 후보가 이 말을 한 배경, 미국 정치권에서 또 어떤 배경과 유상을 가진 정치인인지 그런 점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미국의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을 뽑는 2016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등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1946년 6월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러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이 37살 때죠. 1983년 뉴욕 한복판에 68층짜리 초호화 빌딩인 트럼프 타워를 세워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10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모은 트럼프는 그 후 여러 분야에 손을 댔는데요. 전 세계 최고의 미녀를 선발하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개최했고요. 또 프로레슬링 경기를 후원하고 또 TV에도 자주 출연해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당 소속으로 출마해 후보가 되려고 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두 번째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건데요. 트럼프가 지난해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러다 관두겠지 이런 시각 또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런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트럼프는 백인 하층민의 지지를 받으며 돌풍을 일으켜서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 판세는 공화당의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 2파전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트럼프 후보가 45% 그리고 클린턴 후보가 42%로 3%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이미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만 꺾으면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그럴 가능성을 예상치 못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또 트럼프가 참 특이한 발언들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한 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말한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 주요 미국 언론들도 관심 있게 보도를 했고요. 특히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는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면서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해서 트럼프 후보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런 데에도 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발언의 진위를 알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과 대화하겠다는 이번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문제가 있을 경우 누구라도 만나서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언급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북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죠.
네.
또 하나는 트럼프 후보가 협상가로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고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체계적인 외교 정책이 없고 외교 관련 발언도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후보가 또 이번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즉흥적인 발언을 했다고 일축하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직도 최종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벌써 공화당에서는 이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의 그 선거전도 상당히 상대방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클린턴 진영은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민주당에서는 사실상의 그 대통령 후보를 힐러리 클린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후보가 외국의 독재자들에 대해 기이하게 매료된 것 같다며 그의 외교 정책은 터무니가 없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진영은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될 만한 자질 또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북한 지도자와 대화할 수 있다 이런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에 김정은과 만나는 행위 자체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이런 지적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면 북한이 핵무기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가 북한 정권의 선전에 역이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고요. 이 밖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열악한 인권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들에게 절망적인 그런 느낌만 안겨줄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의 최종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이라면서 이번 발언은 지지표를 모으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에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외신들은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AP통신 같은 경우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해서 김정은과 실제로 대화를 갖는다면 미북 관계에 있어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영국의 BBC 방송은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고립된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후보 때 그 주장했던 말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정책을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이 백악관과 국무부는 그러면 트럼프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그 표명을 하는지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자제를 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 국무부 이런 외교 담당 부처들은요. 트럼프 후보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기존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면요. 그 미국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모든 권력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쥐고 당정군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또 김위원장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권력은 행정, 입법, 사법부 이렇게 세부로 나눠져 있고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책임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입법, 사법부에 대해서는 영향력은 있지만 그 명령 또는 어떤 지시를 내릴 수는 없고요. 특히 다음 대통령을 뽑는 이런 선거는 미국 정치권의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요. 백악관 국무부가 나서서 왈가왈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만일 그렇다면은 그 민주주의 핵심인 상권 분립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요. 발언을 삼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교 관계, 예를 들어서 트럼프 후보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뭐라든가 핵무장을 시켜야 한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그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외교가 행정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만 조금씩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초점을 평양으로 돌려보죠. 북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평양에서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의 대화에 대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언제 어떤 자리에서 이런 언급이 나온 건가요?
네, 북한의 그 최고인민회의,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에 치면은 이제 국회, 의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양에서 AP통신의 영상 서비스인 APT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양형섭 부위원장은 이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우리, 즉 북한을 억압하지 않는다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미국의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자의 같은 언급은 미국 공화당의 그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뒤에 나온 거라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양형섭 부위원장은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두 명을 협상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미국인 두 명 문제, 양형섭 위원장이 그 어떤 그 내용의 말을 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북한에는 두 명의 미국인이 구금돼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인 대학생인 오토 원비어가 그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달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김동철 씨가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양형섭 부위원장은 북한이 역류하고 있는 이들 두 명의 미국인을 협상의 소재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의사를 밝힌 건데요. 두 사람이 북한에 반대하는 책동을 하다가 법에 걸렸을 것이고 법에 따라서 처벌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긍정적인 접근을 한다면 북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전제로 억류 미국인의 석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 후보와 북한 당국이 한 번씩 손짓을 보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연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수가 있을지 좀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단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트럼프 후보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만남, 면담 또는 정상회담 가능성이 대체로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준비가 되지 않는 한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은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이 많고요.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에 만날 용의가 있다 이 발언 자체가 일종의 주목을 끌기 위한 하나의 외교 전술 그 하나의 인기 발언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가 만일 대통령 선거에 승리해서 백악관에 입성하면 치밀한 준비와 사전 조율을 한다면 미북 간 정상회담, 즉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후보가 미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네 가지를 충족시킨다면 미북 관계 개선에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북한의 선전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정상회담 장소를 평양이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중립지대로 해야 되고 또 사전에 구체적인 합의 속에서 모든 의제를 진지하고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면은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먼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이죠. 이 남북 경협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선 2월 11일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했던 당시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예. 자, 이 개성공단은 한때 남북화해 협력의 옥동자 이렇게까지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이 폐쇄된 것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북한이 지난 1월이죠. 1월 초에 4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과 가장 인접한 그 한국이 이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느꼈고요. 북한이 핵실험에 대응해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개성공업지구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경금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개성공단은 당시 한 5만 명가량의 그 북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거에 대한 임금조로 한국 측이 약 연간 그 1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 같은 현금 지급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즉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 이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대량살상무기에 그 전용되는 현금 지급을 막고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 한국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2월 10일 한국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각종 기계나 설비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아직 그 개성공단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공장 내부의 기계 설비들을 해체하거나 또 빼돌리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몰수할 것 등을 우려했지만 이에 대한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한국 정부와 정보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개성공단의 또 인기척, 차량 통행 이런 것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각종 기계나 설비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먼저 그 기계 설비와 장비를 뜯어내서 해외에 팔려고 해도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선뜻 거래에 나설 상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북한 내 다른 공장에서 그 개성공단의 기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도 기술 격차가 워낙 커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 밖에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계나 설비를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그 입주 기업 측에 따르면 그 1월 달 임금을 이제 일단 북한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하지 못해서 청산이 안 됐고 또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는 모든 것을 이제 임의로 처리하겠다 이제 그런 또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입주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깨끗하게 서로 청산이 되지를 않았다 이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 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5만 명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당시 폐쇄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성공단은 한국에 약 12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요. 또 이 기업들은 북한의 근로자 약 5만 4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4인 가족으로 치면요, 북한의 약 20만 명 주민들이 그 개성공단을 통해서 그 생계를 꾸려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2월 개성공단이 전격 폐쇄됨으로써 5만 4천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요. 약 20만 명의 생계가 막막해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하던 근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뭐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대체로 그 한국의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북한 당국은 이들 북한 근로자들을 새 일자리, 즉 협동농장 또는 무슨 탄광 이런 데 배치를 한 사례도 있고 또 해외 근로자로 파견했다는 관측은 있는데요.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한국 쪽의 얘기를 좀 살펴보지요. 한국 정부가 공단에서 철수한 한국 기업들을 돕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지원은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네, 한국 정부와 그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 기업의 불가피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개성공단 피해 종합지원 대책에는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피해 규모 산정 문제를 둘러싸고 또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자를 반출한 경우에는 피해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개성공단 업체들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물자도 피해로 인정하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의 추산에 따르면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규모가 하나로 8,152억 원에 이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일부의 관계자는 기업에서 수출 면장 외에 증빙 서류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반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입주 기업들은 이런 정부의 그 지원책보다는 정부의 그 어떤 정책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입장이고요. 자, 그러면 잠깐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회장 얘기 들어볼까요?
너무 이번 뜻밖의 경우를 만났기 때문에요. 그런 행정권의 발동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그 일단은 남북 당국이 대화를 통해서 좀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강력히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기섭 회장의 얘기인데요. 사실 이 양쪽이 잘 그 해결을 해서 재개가 되도록 희망을 하고 있지만 막상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에 있었던 그 기업들이 다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회의적이라고 그래요. 워낙 그 충격적인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그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그 한국 기업 인들은 그 개성공단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이 뭐 재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다, 낮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는 북한이 핵 개발을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그 일을 중단하거나 폐쇄할 조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번에 최근에 열린 북한이 평양에서 7차 당대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항구적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폐쇄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항상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거기다가 핵 고도화 의지를 한층 강조했기 때문에요. 핵을 계속하겠다는 평양 의지가 분명한 만큼 당분간은 이 같은 큰 변화가 없는 한은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약간 바꿔서요. 서울에서는 최근에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남북의 그 인도적 지원 교류는 지속이 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그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후에 교류 협력은 모두 다 중단이 됐고요. 그동안 진행됐던 의약품, 결핵약, 이런 지원도 다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한국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순수한 대북 그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돕자 이런 게 아니라 북한의 인도적 지원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통일된 미래에서 같이 살아가야 할 한민족인 만큼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이 단순히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평화를 구축해서 그 남북한 주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전문가들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본래의 뜻을 정치화시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인도적 지원 사업은 남북관계나 정치, 군사적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 교류 상황이 어려운 만큼 기존의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한의 도발로 그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잠정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고위층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주 여러 가지 뉴스 중에 최룡해 북한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 VOA가 최근에 단독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요. 최용희는 아시다시피 항일빨치산 최연의 아들이고 또 최근 그 열린 당 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북한의 중요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탈북한 북한의 그 엘리트 출신 탈북자가 VOA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요. 최용희는 딸 두 명과 아들 한 명을 뒀지만 아들이 지난 2013년 1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탈북자는 최용희의 아들이 북한 인민보안성 부상 차량에 끼어서 사망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김여정의 결혼 여부에 관한 얘기였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김여정이 아직 미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용해의 며느리라거나 또 39호실 근무자와 결혼했다 이런 소문은 모두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을 네. 했습니다. 또 김여정이 북한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도 밝혔는데요. 2012년 2월에 선전선동부 정치행사 일과 과장에 임명된 뒤에 2014년 10월에는 선전선동부 정치행사 담당 부부장으로 승진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현지 시찰과 관람, 각종 대회 참가와 관련된 참가 인원을 선발하고 자리를 배치하는 등 행사 전반을 조직하고 감독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또 김여정이 대학을 다닐 때 얘기도 나왔는데요. 김여정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닐 때 김여정이 복도를 지날 때면 학생들이 모두 비켜주고 엘리베이터도 함께 사용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김여정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김여정의 연애 상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2012년 9월에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에 6개월짜리 특수반을 조직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특수반에 들어가려면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생 또는 석사과정 학생 30명이어야 했고 여기서 또 조선인민군에 복무했고 노동당원이면서 키가 175cm 이상의 준수한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조건이 제시가 된 거네요.
네.
자, 앞서 김정일의 요리사로 알려진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최룡해와 김여정을 만났다는데요. 지난주에 이 겐지 씨 또 언론을 통해서도 또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겐지 씨가 당시에 누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어떤 얘기들이 나온 건가요?
네, 후지모토 겐지 씨는 그 일본인인데요. 지난 1980년대 그 평양에 한 10년간 이상 머무르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요리사로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자연히 김정은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현재 일본에 있으면서 가끔 그 평양을 가는데요. 최근에 그 평양에 가서 김정은 제1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그리고 최룡해 등을 만났는데요. 여기서 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는 김여정 얘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겐지 씨가 평양에 가서 고려호텔 그 근처에서 그 식사를 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도 이 자리에 참가했는데 김여정이 당 선전선동부의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당초 언론에는 김여정이 결혼을 했다 이런 그 몇몇 보도가 있었는데 네. 아직 미혼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북한의 고위 관리 인사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열린 노동당 7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의 권력 판도가 쌍두마차 체제로 개편됐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북한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면서 권해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또 당에서는 최용의 비서를 내세우는 쌍두마차 체제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7차 당대회 인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최용해와 황병서가 각각 당과 군을 대표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나란히 진입한 건데요. 최용해는 비서국 대신에 신설된 정무국의 부위원장 9명 가운데 가장 먼저 호명됨으로써 당내 2인자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가고요. 또 정치군인 출신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김 제1위원장의 군 장악에 앞장서온 군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황병서를 통해서 군을 통제하고 또 최용해를 통해서 당을 통제하는 구도를 만든 건데요. 김정은이 앞으로 이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번에 7차 당대회 인사와 세대교체를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조영훈 부부장이 설계했다 이런 관측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영원은 그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부부장인데요. 이번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인사 또 세대교체 이런 것을 주도했다 또는 설계했다 이렇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조용원의 그 변화는 북한의 그 조선중앙TV 보도에서 감지될 수 있었는데요. 지난 7일 중앙TV가 당대회 모습을 녹화 영상을 했는데요. 뭔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자 뒷자리에 있던 조용원이 김정은에게 다가가서 귓속말 보고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것을 본 많은 전문가들은 여러 간부들이 있지만 역시 조용원이 그 인사 문제에 관한 한은 상당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중국의 반응 또 중국의 어떤 움직임이 관심의 초점이 되곤 하는데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 좀 내용을 알아볼까요?
네, 중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차르 연구소의 덩유웬 연구원과 또 센젠 소재 혁신개발연구소 소속의 후앙틴 연구원 이 두 사람이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두 연구원은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다섯 가지 상황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경제가 파탄되면서 빈곤층이 늘고 내부 불만이 커지면서 탈북자들이 늘어나서 결국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일부 자본주의적 요소를 허용함으로써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상황은 북한 당국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생기는 경우를 제시를 했고요. 다음 네 번째로는 내부 군사정변으로 체제가 붕괴하는 경우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외부 개입, 가령 지도부 암살이나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두 연구원은 어떤 상황이든 이미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양 당국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 체제의 붕괴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 동시에 관심을 끄는 것이 이제 그런 급변 사태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북한의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근 그 평양에서 7차 당대회를 열고 체제 또는 자신의 그 권력을 상당히 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별도로 그 외부에서는 북한의 급변 사태, 일종의 군사 쿠데타나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뭐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국의 민간연구소 두 연구원이 북한의 내부 군사정변, 군사쿠데타죠. 이런 경우로 정권이 붕괴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급변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리영호 외무성 부상이 외무상으로 발탁된 얘기 좀 해보죠. 이 북한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고요.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AP통신은 최근에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북한 당국이 영국 외교부에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외무성으로 발탁됐다 이런 얘기를 통지했다고 하고요. 이것을 기사화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당대회에서 그 전까지 외무상을 하던 이수용 외무상이 노동당 쪽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요. 아마 이것이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외무상으로 발탁된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외교사령탑이 된 리용호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용호 신임 외무상은 평양 외국어 대학 영어학부를 졸업하고 그 외무성 국제기구국 과장과 부국장 또 영국 주재 대사, 육자회담 단장, 외무성 부상 등을 지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대미 외교를 맡아왔습니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핵 문제를 비롯한 대미 협상에 참여하면서 워싱턴의 많은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을 접촉해 온 인물입니다. 육자회담 단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1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를 계기로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남북 육자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가져서 눈길을 끌었고요. 이어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거듭된 접촉을 통해서 2012년 2.29 합의를 도출한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외무상과 접촉했던 전현직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이 외무상에 대해서 사안을 잘 아는 매우 실력 있는 사람으로 북한의 이익을 강하게 대변하지만 최소한 말은 통하는 사람이다. 또 영어가 유창하고 유연하고 농담도 잘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00일이 됐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 내부의 인사이동 배경과 의미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대한민국에 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면 정말 인정받는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
한국 생활 9년차의 탈북자 임향 씨.
북한 이탈 주민 의료 상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향이라고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등 전국 4개 병원에 설치한 북한이탈주민 상담실 운영과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의료상담실장입니다.
기다림 칸에 계시는 손님들에게 알립니다. 언성역을 떠나서 평양역까지 가는 언성평양행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 역 방송원이었던 임양 씨는 너도 나도 두만강을 건너 다니던 시절에 휴가차 중국에 나왔다가 시골 마을 늙은 총각에게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저 선정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TV를 보면서 아,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구나. 네.
두만강을 건넌 지 거의 10년 만에 한국 땅에 들어선 임형 씨. 친척이 만들어준 호적으로 여권을 만들었고 탈북자가 아니라 조선족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 포로 통과하면 좋고 만약에 이게 의심스럽다 하게 되면 나는 거기서 나는 북한 사람이다. 나 이래서 왔다 하고 자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돈을 벌어야 했던 임향 씨. 어느 날 초라한 행색으로 식당 배달을 나선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고 말겠다. 진짜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병에 걸려가지고.
때마침 한국에 들어온 동생들을 위해서 4개월 만에 탈북자임을 자수했고 무엇 하나 숨길 것 없는 자유인으로 다시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나도 나름대로 기술을 좀 배워보아야 되겠다 하고 선택한 게 제과제빵 학원이에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에서 의료 상담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임양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나는 정말 일해보려고 자격증 따고 이랬는데 그게 왜 안 됐냐면 나이가 있어가지고 파리바게뚜라든가 이런 데 들갈 그러니까 내가 뽑히지를 않더라고요. 뽑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구 뽑겠어요? 나라도 안 뽑겠어요. 일할 사람이 아닌데.
자격증만 있으면 어디라도 취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허약적이고 하니까 일을 시키다가 걔네 병이나 나면 회사에서 자기네가 책임을 지어야 될 건데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한 게 이제 우연히 국립의료원에 병 보러 갔다가 머리도 너무 아프고 마음적으로 이제처럼 힘들고 막 이렇게 신체적으로 아프고 하니까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죠. 병원에 갔었는데
직장을 구할 일이 아니라 병원 침대를 찾아갔어야 했던 임향 씨. 탈북자 환자를 도와주는 상담실이 있다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세종에서 북한 이탈주민 전문 상담사 1기 모집한다고 이제 막 모집 중이었어요. 아, 병원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순이 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순이 팀장이 이제 북한 이탈주민 전문 상담사 1기 교육생 모집하는데 신청을 해라.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 운영하는 탈북자들을 위한 의료 상담실의 담당자가 임양 씨에게 상담사 교육을 받아보라고 소개해 줬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진짜 꿈만 같았어요. 이제처럼 막 진짜예요? 상담사 교육 진짜 하나요? 뭐 이러면서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신청서 접수하고 보니까 또 그때는 제과제빵 학원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인데 이제 막 지금 빵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게 사진을 빨리 보내래요. 사진을 보내고 나니까 또 면접을 한대요.
자신을 맞으며 친절하고 자세하게 의사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줬던 상담사. 지금은 대선배 상담사로 모시고 있는 그분 덕분에 지금의 임향 씨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이 60명. 60명 왔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떨어지 못지나 또 가슴 저이고 합격이 되니까 또 합격돼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거네. 내가 나 이런 부분이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상담을 할 수 있어. 왜? 내가 조금 그런 기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남들은 뭐 어디 대학 나왔다 뭐 어디 교육 받았다 하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제빵 고수지도 못하는 거 해서 뭐 해요. 아 준비해야 되겠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임양시부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원격 수업을 하는 사이버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 위한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사이버 대학에 하고 대학에 가서도 아, 무슨 학과를 선택을 하나?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사회복지학과. 그래 사회복지학과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여기서 많은 교육을 진행하니까 할 수밖에 없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교육이고 나를 한 발자국 더 예,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데 뛰어들게 하고 또 생각을 바꾸게 되고 또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모저모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배우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고 배달을 다니면서 초라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어 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배우는 즐거움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임향 씨. 그런 자신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재밌고 저는 지금도라 정말 혼자 몸이면 뭐 가정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면 배우는데 계속 쫓아다니고 싶어요. 진짜. 지금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사실 가서 얼마 내 기회는 안 들어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아 저래서 저렇구나 조금 더 알게 되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보다 돌아다니는 모서리가 낫다잖아요. 그 사람 돌아다니는 모서리 왜 낫겠어요? 많은 걸 보고 듣고 자기가 느끼고 그게 이제 결과물이 아닐까요?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되겠다.
지금도 시간만 된다면 하루 종일 배우며 살고 싶다는 임양 씨.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을 나오면서 서울이 아니라 저기 아래 전라남도 여수에 집을 받고 다시 서울로 거처를 옮길 때에도 배우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배우는 것도 재밌지만
재밌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돈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신랑이 있어서 그나마 처음에는 제가 그 처음에 와서 이제 동생들은 이미 한국에 나왔었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우선 집 없는 고생을 해봤어요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요 하나원에서 집을 줘요. 근데 전라남도 여수에 집을 받았어요. 제가 서울에 살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지방에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또 사람이 그걸 하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눈이 좀 튀우려면 그래도 서울이 낫지 않겠어요? 수도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었는데 전라남도 여수에 집을 받다 보니까 집 걱정을 엄청 했어요. 정말 집 때문에 저는 야 별난 소리 다 듣고 별난 이 내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도 많이 보여줬고요. 정말 그래서 집고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서 이제처럼 돈이 딸리잖아요. 신랑 만나기 전에는. 동생들이 계속 한 달에 20만 원씩 저 용돈을 줬어요.
두 여동생의 힘이 컸습니다. 임양 씨가 조선족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기 전에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한국까지 무사히 오라고 보냈던 동생들이 한동안 언니의 늦깎이 공부를 바라지 않으라 달마다 큰 돈을 내놓았습니다.
예, 어려운데 동생들이 벌어가지고 나 공부시키느라고 돈 계속 용돈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조이에 취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발전이 되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 안 오겠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신랑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계속 이제 또 뒷바라지를 해주고 나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고 하니까 그래 그래 못다한 공부 네 배우고 싶은 거구나 열심히 배워라. 지금은 우리 신랑이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버리면 버렸지 새조이는 당신 못 버리는 거 알아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막 사랑 있잖아요. 새조이에 대한 사랑 그런 거를 우리 신랑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더니 원했던 직장을 갖게 됐고 그런 모습을 좋아했던 남편을 만나서 지금도 든든한 내조를 받으며 신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신랑 도움 받아서 신랑이 사실 없으면 저도 조금 힘들어요. 이제 좀 경제적인 게 부족하고 내 코속자인데 누구를 내가 돕겠어요. 지금은 무서운 게 없어요. 솔직한 말로. 날에는 죽더라도 누구 딱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 하게 되면 저도 카드도 써서 몸씩 걸고 그 몫이 누구겠어? 신랑이 벌어서 주는. 그래서 지금은 여유도 있고 신랑이 또 저 성질을 알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거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항상 농담으로 저희 아들하고 저는 돈 쓰는 기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시 탈북자들을 위한 의료 상담사에 도전했던 7년 전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깡마른 몸에 어리버리한 모습으로 병원을 찾아갔던 임향 씨. 탈북 상담사의 권위로 상담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 상담사 자격증을 그래서 언제 따셨어요?
아, 2009년 12월 달에 상담사 자격증을 땄어요. 11월 28일 날 졸업하고 네. 예, 그때 이제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는 교육이 아니고 세조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들이 먹고 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를 주말로 하자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첫째 주, 셋째 주, 토일로 했지만 그때는 토요일마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0시간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좀 오래 걸린 거죠.
최소한 120시간은 공부를 해야 상담 자격 시험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자격증을 손에 쥐었는데 역시 일자리는 툭 하고 눈앞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또 상담사를 졸업을 했는데 취직이 안 됐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일기 때 대표님은 잘 기억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생히 기억이 나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요. 상담사 일기잖아요. 일기 공부를 시키면서 여기서 우리 회사에 예, 일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를 뽑겠다 했어요. 근데 그 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목표였어요. 아, 내가 이거를 졸업하면 무조건 여기 대표님한테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상담사로 뽑겠다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거 계속 머리에 그게 이제 하나의 목표인 거예요. 나는 좀 잘해서 이제 들어와야 되겠다 했는데
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생활을 꾸리며 모든 것을 공부에 쏟아부었는데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일할 곳이 없으니 정말 대량 난감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방랑생활을 하고 동생들이 그 학비를 대주면서 나한테 돈 20만 원씩 둘째 동생 20만 원, 셋째 동생 20만 원 대주면서 이제 공부할 때인데 너무나도 막연한 거예요. 그걸 뽑히기 위해서 제가 대표님한테 나는 여기 와서 청소하는 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받아주세요. 충남대학병원에 2호 상담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대표님 저 대전이라도 좋으니까 너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전에 가니? 대전이라도 좋으니까 거기 좀 가게 해주십시오. 몇 번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명을 뽑게 됐어요. 그게 이제 김구미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뽑혔는데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의료 상담 전문가 임양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과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